저는 오늘 구름 위로 올려 어디서나 연결되는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뒤에 부 제목으로 애저 앱 서비스라고 붙였지만 사실 본 주제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 본인이 또 서비스를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가깝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디자인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윈도우즈 앱을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벨로먼트 MVP고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발자로 참여하시거나 하시고 계신 게 지금 다 이런 서비스들을 보통 다 개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뭐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상을 예쁘게 남겨서 사람들의 좀 일상을 좀더잘 공유시키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영상통화 같은 걸로 이제 사람들끼리 소통을 좀더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개발을 하지만 또 앞에 기획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계속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 서비스를 업데이트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이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곳에 또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는 게또 개발하시는 것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고 그리고 뭐 랩탑이나 그 데스크탑 그러니까 연결돼 그 심지어는 IoT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 이렇게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부 서비스들을 같이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더 처리를 해서 유저들한테 좀더 최적화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처럼 이제 뭐 SNS 같이 알림을 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을 공통적으로 아마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는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개발의 어떤 요구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요. 애저 앱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웹 앱하고 모바일 앱 그리고 로직 앱 그리고 API 앱으로 돼 있는데요. 웹 앱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고 계시는 그냥 웹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은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같이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정 돼 있는 서비스들을 할 때, 그때 모바일 앱을 쓰고 좀더 모바일에 맞게 여러 가지 좀 편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직 앱은 이제 사실 개발자 입장에 보다는 약간 좀 IT의 테크니션한 사람들이 좀 쓰는 기능들인데요. 코드가 없이 이제 API들을 엮어서 논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또 다른 그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API 앱은 저희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뭐 모바일 앱을 만들고 이러면은 API 셋들이 나오잖아요. 그 API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그런 API들을 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API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 구성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밑에 API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API 깔리는 건 웹앱도 API를 갖고 있고 로직앱도 결국에는 API가 되고 모바일 앱도 API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조각으로 만들어서 좀더 생태계 API 생태계처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른 데서 가져오고 복사해서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쓰고 이런 걸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게 API 앱의 좀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근데 웹앱은 사실 별로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이 이제 서버를 쓰신다고 생각하실 때 그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웹앱이 좀 그냥 서버를 보통 쓰는 거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이 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기능이 있다면 이제 스테이징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징된 배포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내고 테스트가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퍼블리싱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테스트를 하려면 또 실제 사용자 환경하고 좀 다른 그런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판단할 때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배포하기 전에 거의 실제 환경과 같은 그 체계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OK가 나오면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 앱은 이제 뭐 .NET이나 Node.js 같은 다른 언어들로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은 좀 더 이제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윈도우 앱 같은 그런 앱에 좀 더 특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흔하게 이제 보통 서비스에서 뭐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기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알림을 보내서 다른 그 수백만의 디바이스들의 알림 보내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을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오토스케일을 자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 동기화 같은 거는 이제 뭐 SQL이나 뭐 테이블 그 애저에 있는 테이블 스토리지나 몽고DB 등이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이렇게 앱은 보통 오프라인 환경에서 많이 돌아가잖아요. 웹과 다르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용자가 만약에 유저가 데이터를 바꿨는데 그때 오프라인에서 서버에 전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동기화가 안 돼서 데이터가 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직 앱은 이제 코드 작성 없이 이제 디자인 도구로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없이 이렇게 그 디자인 툴로 어떤 API를 뭐 페이스북 API에서 어떤 포스트가 날라오면 거기서 뭐 어떤 글을 이 사람이 썼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뭐 원드라이브에 저장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문자 그 내용을 뭐 다른 SMS로 그 보낸다든가 그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 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I 생태가 갖고 있고 그 자신들이 만든 커스텀 API를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뭐 C#하고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다른 언어들 가지고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논리 앱, 그 아까 로직 앱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그 API들 이미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저 앱 서비스하고 애저 포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 정말 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앱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그걸 배포시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웹 모바일에서 웹 앱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넣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은 그 웹 앱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ASP.NET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일단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그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뭐 MVC든 웹 API든 어떤 쓰고 싶은 어떤 ASP.NET 그 프로젝트를 템플릿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방금 만든 그 웹 앱이 여기서 생성이 됐는데요. 네,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옆에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바로 게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계정에 연동돼 있는 예, 그 웹앱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 및 테스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바로 그 뭐 암호라든지 이런 그 정보들이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게시를 누르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웹사이트가 뜰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가 돼서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저 웹 앱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게시를 올리는 것까지 거의 몇 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지금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버를 쓰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편하게 웹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저 포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애저 포탈은 이제 그 어떤 뭐 웹앱에서 뭐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고 지금 저장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용량을 쓰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버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기 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보고 싶은 서비스들을 예, 그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예, 좀더 모니터링하기에 좀더 편하게 돼 있는 게 애저 포탈이고요. 네, 지금 이제 애저 포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더 얘기를 더 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이제 디자임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서비스는 이제 삶을 디자인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할때 뭐가 필요한데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서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용자 정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의 제 서비스가 같이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용자 간의 어떤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것 같은 외부 계정과도 좀더 연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가 일단 필요했죠. 그리고 또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뭐 윈도우 앱을 먼저 만들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다 들고 있고, 그리고 이 한 가지의 플랫폼에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플랫폼에 동시에 타겟으로 하는 전략들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서비스를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개발이 따라가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제대로 뭐 좋지 않으면 당연히 서비스 잘될 리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좀더 받쳐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저는 개발자가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그리고 또 이게 만들어져도 문제인 게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앱을 일단은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문제는 뭔가 기능이 하나가 생겼는데 기능이 하나가 생기면 서버에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또안 지금 뭐 윈도우는 보통 그 앱을 만드신 분들께서 생각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만 놓고 봐도 안드로이드에도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기능 추가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또 버그 피드백을 해야 되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돌게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도 그 기능 그게 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각각의 여러 플랫폼에서 다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다음에 이제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모든 플랫폼에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안드로이드 버전을 먼저 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아이폰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구원자는 C#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였는데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C#하고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아직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상태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C#에는 이제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는 .NET,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NET하고 그리고 아까 애저가 ASP.NET, C#에서는 ASP.NET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ASP.NET 그리고 자마린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마린에서는 C#으로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다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자마린은 100% 그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있는 API들 100%의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각각의 플랫폼마다 이제 특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소스를 거의 75%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자마린이 있고요. 그래서 C#과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제가 뭔가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코드 기능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능들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모두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앱에서 지금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요. 제 앱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일정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이나 시간에 일정에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구간 안에 어떤 일정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파악하기 쉽게 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앱을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엔 거기도 쓰게 될 거고, 지금 제가 이 기능들은 다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애저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애저하고 저 그 클라이언트 단하고 같이 코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어떤 기능이 지금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 코드를 짤 텐데요. 지금 이번 10월 달에 일단 동계약 구간이 이번 10월 달에 있는 구간들이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또 이 제가 데이트 타입 와인트너에서 이제 시간을 입력을 할 텐데요. 거기서 뭐 9월 달에 있는 다른 들어가 그 싱크 구간이 아니고 10월 달에 있는 이벤트만 싱크 구간인 거를 일단은 지금 테스트가 제대로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 이벤트는 이거는 지금 10월 27일의 일정이고요.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9월 달에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요. 이벤트 이거를 다 넣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돌아간 게 맞는지를 그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버레스가 되는지, 그 오버레스가 이제 겹친다는 거거든요. 겹치는지 아닌지를 싱크 아이티너리 넣고 여기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턴 시키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짰고요. 일단은 이게 콘솔에서 한번 돌려볼 건데요. 지금 이게 제 콘솔 프로젝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콘솔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콘솔을 실행을 시켜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까 그 10월 달에서는 이제 트루 값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서는 그 false가 나오는데요. 지금 콘솔,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까 지금 이 코드들은 아까 윈도우 앱에서 사용하는 코드들인데, 지금 이 코드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PCL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굳이 윈도우 앱을 계속 실행시키면서 이 로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콘솔이나 이런 다른 좀더 편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같은 코드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컨트롤러에 올려서 지금 이게 웹에서도 지금 이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그웹 서비스 아웹 앱에 이제 지금 코드를 입력했고, 이거를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게시가 됐고요. 지금 방금 올린 테스트 API 지금 그 호출을 해보면요. 네, 지금 아까 콘솔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웹사이트에 출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안드로이드에 이 코드가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자마린으로 안드로이드 코드를 굉장히 허접한 UI지만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버튼이 클릭했을 때 저 코드가 돌아가서 저 결과를 똑같이 출력하는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C# 코드를 짜던 대로 안드로이드를 똑같이 짤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벤트를 호출하는 부분도 지금 윈도우 쪽하고 똑같이 지금 호출할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코드가 자꾸 여기서 지금 테스트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안드로이드를 지금 실행을 시켜 볼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도 잘 돌아오고요. 사실 MS에서 이거 말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말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다른 걸 더 만들었는데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빠른 걸 만들었는데 지금 API 버전에서 안타깝게 지원을 안 해서요. 예. 네, 찾아보시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MS에서 따로 만든 것들이 계속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이게 에러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그 아까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콘솔에서 봤던 그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PCL에다가 어떤 논리를 작성을 하면 거기에 돌아가는 로직들은 안드로이드 지금 안드로이드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똑같이 아이폰에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ASP.NET을 사용하는 웹앱 그리고 윈도우 앱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것은 이제 아까 지금 방금은 제가 이거를 코어라고 이름 붙였고 이건 제가 알아서 붙인 건데 코어라고 붙였고 위에 서비스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서비스 코어는 이제 그냥 보통 서버를 사용하시면 보통 REST API로 이렇게 한 단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냥 보통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코어는 이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iOS에 모두 다 코드들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제가 그냥 용어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코어에다 만들고 싶었던 건 이제 계정 관리하는 거. 왜냐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을 곳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계정 정보를 담을 곳, 그리고 뭐 저장소,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주는 거, 그 데이터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위에 클라우드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아래 코어에서는 코어 로직은 물론 서비스 코어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뭐 다른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API를 가져오는 REST API, 그리고 뭐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뭐 서비스 그 코어하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유저들이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입력하고 막 그런 것들을 아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서비스 코어가 이제 모든 곳에서 된다는 건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아까 테스트 결과가 그 콘솔에서 그 웹 API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콘솔에서 웹을 호출해서 지금 아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거는 아까 웹에서 호출해 온 JSON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웹에서 호출해 온 건데요. 아까 말했던 그 코어에 해당한 로직들을 그냥 웹 그 컨트롤러에 올리면 그것도 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뭐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그냥 API를 호출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API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코드들도 공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웹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도 간단하게 멀티 플랫폼, 아, 크로스 플랫폼에 모듈이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어가 밑에서 코드들을 강하게 공유를 하고, 그 위에서 웹앱이 이제 그 웹과 관련된 기능들을 모든 플랫폼에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코어에 연결되는 기능 역시도 코어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도 역시나 모든 플랫폼에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그 MVVM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그 뷰를 이제 뭐 텍스트는 뭐 그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는 뭘 넣고 막 그런 걸 일일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서 그 별도의 어떤 UI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서 로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PCL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뷰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특정 플랫폼의 기능들 있잖아요. 뭐 안드로이드 같은 거는 위젯이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뭐 알림을 주는 거나 알림을 활용한 기능이나 하여튼 뭐 그런 특정한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로직들은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가게 되면 서비스는 일단 그웹 서비스는 개시 시 바로 어떤 바, 그 바꾸는 상황이 바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일단은 그 바뀐 코드가 일단은 그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포가 되는 순간에 거의 최신의 코드들을 바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다 각각의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되던 개발 과정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뭐 제가 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실 그렇게 뭐 각각의 플랫폼에 타겟으로 한다는 게 각각의 플랫폼 특정 기능을 이해하려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코드 공유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기존이 갖고 있는 체계들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C샵을 통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접근한 전략은 C샵만 있는 게 아니고 웹에서도 웹 코드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이렇게 네이티브로 돼서 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C샵도 역시나 그걸 할수 있고, C샵에서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있는 API들을 100% 다 네이티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웹하고 좀더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유저가 있고요. 그리고 유저가 어떤 그 보는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보는 화면들을 뭐 텍스트를 입력한다든가 어떤 정보들을 입력하고 뭐 설정을 하고 그런 화면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뒤에 UI 로직에서 처리를 해서 어떤 그거를 데이터나 뭐 다른 형태로 바꾸죠. 그거를 이제 바뀐 형태를 이제 그 컨트롤러에, 그 웹에 있는 컨트롤러에 전송을 하고 결과를 받고, 그리고 그걸 로컬 DB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컨트롤로 가면 거기에서도 또 별도의 처리를 갖고, 그리고 그게 또 DB에 저장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델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 이벤트 저는 뭐 일정이 많으니까 뭐 이벤트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캘린더에 대한 거나 하여튼 뭐 데이터들의 종류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월 클라이언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벤트 뷰 해야 되고 뷰 모델 해야 되고 뭐 또 로컬 DB 처리해야 되고 뭐 컨트롤을 해야 되고 서버 데이터 처리해야 되고 뭐 또 애저의 DB를 또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돼요. 그래서 네, C#에는 또 C# 2.0에 좀 오래된 기능이 하지만 뭐 제너릭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이 문제들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제너릭이라는 게 이제 뭐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어서 오브젝트에 어떤 거기서 특정한 조건들이 있으면 그거대로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서 그 특정한 조건들을 가진 오브젝트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메서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애저 그 웹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있잖아요. 뭐 애저 SQL이나 뭐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나 뭐 애저 뭐 다큐먼트 DB나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PCL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이블 엔티티나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 과거 버전 같은 경우에는 PCL에서 적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그 MS에서 이제 애저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점점 PCL로 지금 옮기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이블 엔티티하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도 역시나 PCL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지금 애저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들을 그대로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컨셉은 예를 들면 엔티티의 특정 조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디가 있다든가 싱크를 위해서 뭐 업데이트 타임을 넣고 뭐 크리에이트 타임을 넣고 그리고 이게 뭐 뷰 모델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막 어떤 유저 인풋이 있고 거기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 정리가 된 거를 어차피 사실 HTTP 메서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인서트 하는 거, 업데이트 하는 거, 그 딜리트 하는 거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러에서도 그대로 받고 그 스토리지에서 그대로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스토리지마다 어떤 예를 들면 테이블 스토리지 엔티티라면 테이블 스토리지 엔티티에 해당하는 뭐 스토리지 스토리지 처리기 그리고 뭐 컨트롤러도 그 스토리지에 대한 컨트롤러 하나 뷰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 스토리지에 대한 뷰 모델을 만들고 각각의 이제 특정한 기능을 넣고 싶으면 그냥 그걸 상속해서 거기에 특정한 기능들을 구현하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작업이 없이 예를 들면 데이터가 막 추가가 되더라도 별다른 작업 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컨트롤러가 문제인데요.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타입으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그 타입이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중간에는 HTTP라는 걸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이제 그 타입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그걸 이제 리플렉션으로 이제 그 PCL에 있는 그 타입을 불러온 다음에 제가 그 테이블 스토리지 매니저는 테이블 스토리지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너릭을 넣어서 그 타입을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인서트를 다이나믹으로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저는 테이블 스토리지에 대해서 더 이상 컨트롤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되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특정한 일들만 따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기능들은 그냥 코드 한 번만 써놓으면 더 이상 뭐 데이터가 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쳐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고요. 뷰나 그리고 각각 근데 저쪽에서도 이제 뭐 웹에서 이제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만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이 사실은 뭐 엔티티 프레임워크 7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B셋을 보시면 이것도 제너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뭐 저장이나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도 역시 이제 애저 SQL뿐만 아니고 이제 로컬에서 SQLite하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크로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귀찮으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저 그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애저 모바일 앱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아까 다이나믹으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리플렉션을 쓰고 이것도 역시나 어렵고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해도 되는 게 애저 모바일 앱입니다. 그래서 애저 모바일 앱은 그냥 뭐 푸시나 뭐 커스텀 API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뭐 서버 기능도 되지만요. 오프라인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사용자가 뭔가 데이터를 바꿨을 때 자동으로 싱크를 시키고 온라인으로 돼 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돼 있을 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온라인의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싱크를 시키고 중간에 충돌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저들의 어떤 인풋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그런 게 귀찮으시다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웹하고 다른 게 사실 앱은 진짜 모바일에서 오프라인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인터넷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남긴 부분들을 계속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계속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그 디바이스들에요. 아까 그 김영재 MVP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티피케이션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활용하시면 이거 이제 단순하게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동기화를 보내는 신호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윈도우즈, 뭐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뭐 중국 그 바이두를 쓴 중국 버전도 다 노티피케이션 허브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하셔도 지금 이 서비스는 좀 더 중국을 타겟으로 하실 때 좀 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그를 잘 입력을 하면 특정 디바이스들의 그 맞는 곳에 알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해당 아이디가 그 보통 계정을 만들면 계정마다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가 있는데 어떤 특정 아이디를 가진 디바이스들에 뭔가 보내고 싶다 이러면 그 아이디에 대한 태그를 입력해서 거기에다 보내겠다고 하면 그 아이디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제 태그를 넣어서 태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고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면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만 노티피케이션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태그를 넣는 방법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일단 뭐 노티피케이션 URL 같은 걸 등록을 하고 뭐 아이디 넣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나 뭐 디바이스 같은 걸로 지금 거기에만 태그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계정의 기존 계정 정보에서 뭐 성별이라든지 뭐 다른 정보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쿼리를 해서 그냥 그 노티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신에 이제 아이디가 어떤 디바이스별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요. 아이디가 하나인데 디바이스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디하고 디바이스만 태그로 일단 넣거든요. 그래서 동기화 과정은 어떤 뭐 폰에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라고 하면요. 이게 애저 웹앱으로 가고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허브에서 알림을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에 쏘는 거죠. 다른 디바이스들에 쏘면 거기서 그 알림을 받아서 다른 기기들도 동기화가 돼서 각각의 이제 그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 다른 기기에서 사용자가 작업을 했을 때 다른 기기들도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뭐 같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기능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동기화를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계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노티피케이션에 가서 그거를 받아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노티피케이션 여기서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각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notification test 해서 조각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서버로 가서 지금 저장이 됐죠. 근데 지금 방금 보내서 이거는 그 앱 안에서 작동을 시킨 게 아니고요. 바로 애저로 보내져서 애저에서 노티를 싸서 지금 이 이벤트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 방금 보내자마자 바로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노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보냈던 그 아이디 그 정보를 같이 노티에다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 이벤트가 실행되는지 보내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디별로 통째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지금 보낸 디바이스도 그 아이디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그 디바이스도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벤트가 중복으로 두 번씩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보내서 그 아이디가 지금 현재 그 장치의 아이디하고 같으면 지금 그 이벤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컨텐츠로 지금 이렇게 안 뜨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장치 그 아이디가 뜨고 앞에는 그냥 이벤트 싱크를 보내라고 하는 그냥 로우 메시, 그냥 아주 간단한 타입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그냥 보내면 이걸 받아서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은 처리를 하겠죠. 지금 이 디바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작동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 같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지금 저는 일정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걸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어디서 뭐 공동으로 문서 편집을 한다든가 그런 때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티를 동시에 보내서 어떤 그 변경점이 있는 걸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기능들의 노티피케이션은 허브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거는 사실은 구글 어널리틱스랑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는 특징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웹앱이라든가 클라이언트에 모두 다 분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보면은 웹앱은 이제 뭐 보통 응답 시간이 중요한 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유저가 몇 명이 접속해 있고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앱에다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추가를 하면 그 보통 뭐 웹의 응답 시간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그 어떤 유저가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뭐몇 명이 지금 이 앱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활동을 쉽게 분석해서 이제 앞으로 이 앱이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이 기능들이 잘 사용자들한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러 정보 같이 이제 뭐 유지하실 때, 유지 및 관리하실 때, 뭐 에러가 어디에서 떴으면 그걸 파라미터로 보내서 어떤 파라미터도 같이 보내서 지금 에러를 처리할 때 여러 정보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있는 거를 거기서 모니터링 되는 정보를 그냥 시작화면에 빼서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제 API들이 지금 뭐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뭐 4.1초 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막 작업이 사용자들이 작업할 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응답 시간 걸린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게 애초에 뭐 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다른 기능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처리 시간이 길어서 이게 길게 나오는 건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빼서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다거나 그렇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앱의 어떤 사용자의 경험들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API들이 지금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응답 속도가 얼마나인지 퍼포먼스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준 나온 거지 만약에 해외 사용자가 있다면 해외에서 또 응답 시간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구글을 연결하는데 뭐 얼마가 걸리는지 여기서 이제 구글이나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 그런 정보들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나 뭐 중간에 뭐 에러가 나거나 이런 정보들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연결 안 해놨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 유저 거라든가 세션 지금 사용자가 지금 몇 명이 들어있는지 페이지를 얼마나 보는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앱이나 아니면은 웹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사이트 구글 아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그냥 추가만 하면 됩니다. 그 중간에 뭐 어디 각각의 메서드마다 지금 여기가 몇 초 걸렸고 이런 걸 일일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설치만 하면 이런 것들은 알아서 분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방금 만든 아까 웹앱인데요. 여기에서 그냥 오른쪽을 누르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원격 분석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누르면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네, 지금 이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계정을 연결시켜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냥 추가가 돼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이제 그 참조에다가 뭐 DLL을 알아서 추가하면서 알아서 설정 다 하고 지금 이 과정만 하게 돼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 아까 뭐 지금 이 API가 응답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방금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새로운 앱을 만들 때도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웹 애플리케이션 3이라고 아까 방금 추가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애저에도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PI를 작동을 시키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지만 거의 바로 어떤 이 API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프로젝트를 추가할 때도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누르면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깔기만 해도 그냥 지금 유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 유저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이거는 그리고 지금 윈도우 쪽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기존에 보다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생각한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계속 실행해 보면서 저도 사실 뭐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고 저도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다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가지 코드들이 다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애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모든 플랫폼에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코드를 굳이 여러 플랫폼 각각의 플랫폼에 따로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